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3서와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친구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겨우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대가 언제나 진리의 길을 쫓아왔듯이 지금도 진리에 충실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를 좇아 살고 있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돕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대가 모르는 형제들까지도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대의 도움을 받은 형제들이 이곳의 교우들 앞에서 그대가 베푼 사랑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관한 것을 전하려고 나선 사람들로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한 나머지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못된 생각을 품고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 자체에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를 칭찬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에게 써보내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종이와 먹을 써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그대와 만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그곳에 있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내 마음의 주
아모스서 제1장 드과우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코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쇠도리깨로 타작하듯이 길라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다스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연 평야에서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베데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백성은 기르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예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셋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두로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예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예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의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르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때 거기에 전쟁 터지는 날에 함성 드높고 회리바람 부는 날에 폭풍처럼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그들의 왕은 신하돌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너도 나도 살아남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역설적이고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신앙의 삶에서는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우리는 모두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종배의 시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뿐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내가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앙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 때 나 자신이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분노가 치솟을 때 나는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죽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죽도록 남이 미워질 때 죽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부담스러울 때 자신이 죽었음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아름다워 보일 때에도 나는 죽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를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류에 미친 엄청난 결과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믿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죽었기 때문에 소속의 가치가 바뀐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1,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에서 죽었습니까? 옛사람에서 죽은 것이 첫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육체와 정과 욕심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물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 죽었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죽은 것으로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있어야 할 부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모두가 다 죽고 하늘로부터 새로 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죽는 방법,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평생 낫지 못할 문둥병을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 앞에 고침을 받으러 왔던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일부러 몸을 담고 씻으라 할 때 나아만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나와서 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할 것인데 하면서 교만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결국 그의 시종들이 일깨워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는 사실 봅니다. 두 번째로 죽는 방법은 참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광의 약속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버린 희생은 더 큰 아니 비교될 수 없는 영광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벌리고 사람이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함께 겪어야만 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몸에서 조금씩 흘러나가는 피는 갈증을 불러오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로마군의 사형수에 대한 최후의 배려인 쓸개탄 포도주조차도 거부하시고 온 정신으로 그 수치와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결국 조금의 고통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뵙는 겁니다. 이러한 철저한 희생과 순종의 결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결과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인데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역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로 내 안에 사시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새기거나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스티그마, 불도장을 찍다 하는 스티죠, 찌르다 라는 본래는 주인이 자신의 양이나 소가 자기 소유임을 표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은 후일의 교훈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죄의 흔적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미리암의 문둥병 흉터나 담배로 지진 흔적들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흔적도 있습니다. 위암의 수술 자국 같은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흔적,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무슨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런 흔적을 가졌노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흔적이 다 귀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피 흘리심이 못자국이 있고 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240장 찬양을 보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찬양이 있습니다. 456장에서도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수님의 못 자국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다가 가지는 흔적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자신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죽지 못했다면 당연히 주님의 죽음 후에 있게 될 부활도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나를 죽인 무덤 위에서 평생 동안 나를 죽여가는 싸움인 겁니다. 즉 성령의 힘을 빌려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사시게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바울의 경계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는데 나를 세워가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에 최종적인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 때, 분노가 치솟을 때,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죽도록 남이 미워질 때,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아름다워 보일 때도 죽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핏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쉬운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버린 자 너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주를 알려도 예수 품에 안기어도 잠든 위로밖에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족장들과 애굽에서 노예 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홍수에 이르기까지 홍수전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 직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족장들의 생활과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유대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공부합니다. 족장이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위대한 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기간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것은 족장이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셈의 직계 후손으로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몇 가지 약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셋째, 그에게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어 이스라엘 자손의 본향이 되게 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하시리라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인접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을 택함 받은 백성들을 태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동안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해 구원자가 되어 세상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흥미있는 아브라함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그로부터 떠나 소돔이라는 사악한 도시에 살게 되었던 일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이 그곳에 살고 있으므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10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타고 맙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롯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좋은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때 출생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 나타난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의 예는 아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신 후 이삭의 목숨을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 막벨라 굴에 있는 그의 아내 사라 곁에 매장되었습니다. 족장들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는 18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가까운 친척인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란 야곱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형에게 계승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된 야곱은 하란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 그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이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들 사람은 그를 속여 라헬의 언니 레아를 대신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과 29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 이야기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생애를 통해 잘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형들로부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해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드바르 종이 됩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7년간 풍년이 든 후 7년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예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는 애굽 왕 다음가는 중요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기근이 든 해에 내놓는 등 왕을 보좌하여 국사를 잘 처리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은 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구입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랜만에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많이 번성했습니다. 430년 후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는 인구가 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을 모르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던 지금까지 좋은 지위를 더 이상 지속시켜주지 않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의 부모가 갓난아이인 그를 살리기 위해 작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왕자로 양육했습니다. 그 후 그는 궁궐 생활을 벌이고 백성의 인도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냅니다. 모세와 그의 대변인이 된 형 아론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바로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결과 마침내 바로 왕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그 가운데 가장 처참한 것으로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심지어 바로 왕의 맏아들까지 남김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족장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아시려면 창세기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방랑했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